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피부는 되살릴 수 있다고 믿는 100주년 기념교회 최강 피부동안 전도사 이성유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전임 사역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나이에 비해 굉장히 탱탱했던 피부가 급격하게 노화 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부교역자들 또한 그 노화 진행 속도가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피부 동안이라는 명색을 꾸준히 유지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번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 담당 교역자로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과연 어떤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2주 정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목회자로서 서 있지만 저 또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입니다. 또 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때론 되어져야 할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느끼면서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자책하는 그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언 한 18년 정도 되어가고 또 물론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계시기도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오늘 본문과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단 두 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잘 정리해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바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상반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먼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이름으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 말을 잘하는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집사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종교적 통념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함으로써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그는 그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진리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람했던 다큐멘터리 영화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몇몇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JFK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인 올리버 스톤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대통령을 죽인 오스왈드라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함께 가담했던 CIA 그리고 FBI 그리고 군수물자 기업 등에 의해 공동으로 암살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삽입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To sin by silence when we should protest makes coward out of men.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진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미국 사회 전체를 향해 비겁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 각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고통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내어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며 진리의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를 번영의 종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약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아울러 건강도 얻게 되며 더불어 풍성한 물질적인 복도 기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독교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관련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일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올곧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어야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0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이유 박해의 75% 이상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받는 교회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Aid to the Church in Need 영국 지부는 최근 발표한 박해받고 잊혀진 신앙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총 33개국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종교 박해는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국 33개국 중에 22개국의 박해 지수가 증가했으며 2010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박해율이 높아진 국가로는 이집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이 지목됐습니다. 또 종교 박해로 이미 악명 높은 북한,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서도 외에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고 이스라엘 등 비교적 자유가 보장된 국가들에서도 종교 박해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의 대부분인 75%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같은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수는 1억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의 인구는 22억 명인데 박해의 가장 큰 세력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어 경계가 요청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4년여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순교 사건이 일어났던 터키의 종교 자유에 대한 상황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4월 17일 터키의 말라티아에서는 독일인인 틸만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인 네자티, 우루, 이 세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청년 다섯 명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틸만 선교사를 이끌고 있는 교회에 한 달 전부터 출석했던 이 청년들은 이날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돌변 세 사람을 결박한 채 신체 수백여 곳을 칼로 찌르고 절단하는 등의 끔찍한 고문을 3시간 동안이나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자 모두를 목잘라 살해했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침묵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사실 더 이상 종교적인 박해가 사라진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런 소식들은 전혀 딴 나라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지구 어느 곳엔가에는 주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박해도 불구하고 생명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와 고난의 종교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인정한 4세기 전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는 순교와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핍박과 순교가 있을 때 기독교는 더욱 융성하였고 신앙의 순수성은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 기독교 역사는 부패의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진리신 주님을 쫓는 일에 더 이상 갈등과 마찰이 없어지게 되자 기독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진 심령 속으로 축복과 은혜, 성공과 번영이라는 왜곡된 신학들이 꽈리를 틀고 그 자리를 메워오고 있습니다. 그 이래 우리 한국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박해, 진리를 위한 고난, 그 내용을 담은 십자가의 복음은 점차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번영의 복음이 점점 강대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 때문에 불거지는 박해라는 신앙의 표지는 조금씩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유, 지나친 풍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하고 진리에 대해 침묵하는 무감각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다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한 그런 불씨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배 송영 시간에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찬송과 3장입니다. 이 찬송은 아득한 초대 교회 시절부터 불려지던 찬송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브를 비롯해 무수한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화형당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는 우리의 잘못된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된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울러 주님을 위한 고난과 박해 그리고 그를 통해 비록 죽음에까지 이를지라도 끝까지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연히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쫓고 따르는 일로 인해 파생되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관련된 진리를 위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자리에서 그 주님을 외면하며 진리에 대해 침묵의 소리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하나의 종교인으로 치부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소리를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 우리는 19절 중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스데반의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오직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만으로 한정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종족이라는 우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편협한 동료의식에 빠져 우리들만이라는 신앙의 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원 재역 시절 당시 저는 잠시 반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반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강의를 위한 세팅을 준비한다거나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공문이나 또 소식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강의가 시작되기 한 30분 정도 전에 강의실에 도착해서 마이크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필기 도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며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의실에서 조금 이상한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의를 듣기에 가장 좋은 앞자리, 최적의 자리들이 강의도 시작되기 전에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쪽 책상 위에는 가방이 올려져 있고 저쪽 책상 위에는 필통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또 어떤 책상 위에는 노트만이 그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리를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 자리를 맡는 중책을 맡은 동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그리고 신대원 재학 시절 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최우선 기도의 제목은 신대원 재학 시절 동안에 앞으로 향후 목회 현장에서도 꾸준히 본인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더욱 영적인 싸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복 기도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무려 300명이나 되는 동기들을 말하자면 중복 기도자들을 이미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동기는 어쩌면 나를 포함해 일부의 그리스도인 신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과만 우리끼리만 교제를 나누고 우리들만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좁은 소견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은 바로 이런 생각을 지닌 신대원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세상과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단순히 개교회로 전락하게 되며 우리 교회 그리고 너희 교회로 분열되게 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된 신앙의 모습을 지니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49개 정도의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구역원들만 내 식구라는 그런 편협한 신앙을 지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머지 대가족의 식구들을 외면하고 그들과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 68개의 상임위원 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팀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교회적 결정 사항들을 부딪혔을 때 다른 팀들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팀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초점을 갖는 자칫 부서 이기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또한 우리만을 위한 봉사를 해나간다면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합정동 지역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들만의 교회로 잘못 인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주일 제3별관 앞에서 안내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다른 집사님과 함께 안내를 맡고 있었는데 우연히 합정동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한 분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저와 함께 예배 안내를 하던 집사님을 향해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합정동이 무슨 예수타운입니까? 이 좁은 동네 여기저기 교회들이 있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마다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고 차로 대문을 막아놓아 여간 통행에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의도는 꼭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적어도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합정동 일대의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상황은 이해하지도 않고 단순한 우리들만의 교회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정동 지역 주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후원금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자칫 또 다른 말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 신앙생활한다는 신앙의 틀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또한 합정동 주민들로부터 합정동에 있는 또 다른 우리들만의 교회로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만의 편협한 동료의식을 뛰어넘어 부단히 노력해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통찰을 얻게 해줍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살펴보았던 19절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무척이나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한 동료의식에 빠져 우리들만의 신앙의 틀에 갇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틀을 뛰어넘어 이방이었던 헬라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던 베드로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복음과 구원을 너희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우리들만이라는 신앙의 틀에 갇혀 보다 확장된 의미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그때까지 지니고 있던 그런 편협한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을 맞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파에서의 기도 중 경험하게 된 환상이었습니다. 정오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하던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 귀퉁이 끈에 매달려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골고루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자기 했던 짐승들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베드로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무려 세 차례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마침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 조금씩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단순히 그때까지 음식 규례에 대한 철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간 부정하다고 여겨왔던 이방인들이 주님에 의해 더 이상 속되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시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착하게 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우리들만의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사명, 즉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예수님 전도 사명에 대해 힘써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전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상 체험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쩌면 수동적인 자세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환상 체험 사건을 통해 겨우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위대성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런 환상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이방인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시가 있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도 자신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자리까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도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같은 놀란 환상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것도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실 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매일매일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체험했던 생의 기적들을 자신만을 위해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전도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는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를 일상의 삶 속에서 전파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통로여야 됨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게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주인공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후 안디옥에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중차대한 일에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말하자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형성에 구심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범을 보였기에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되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 교우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에 크게 일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조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먼저 성경에서 바나바를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착한에 해당되는 단어 아가도스는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의 아가마이와 감탄할 만한 훌륭한 그런 뜻을 지닌 아가스토스와 동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그의 성품이 훌륭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해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편견 없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비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어머님께서는 여지없이 불경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곤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될 무렵에는 반야심경의 서두를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달 음력 초하룻날 여지없이 직접 시루에 떡을 만드시고 고사를 지내실 정도로 매우 불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러게 1년에 몇 차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금호동에 있는 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 당시 부처님이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찾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기 싫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면 저는 제 위로 있던 새 누나와 함께 집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디서든지 바나나를 쉽게 구하고 먹어볼 수 있지만 그 당시 바나나는 정말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바나나를 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공간은 불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동행 요청에 짐짓 못 이기는 척하며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어쩌면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진학하게 됩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아, 우리 이성유 전도사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구나 라고 짐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또 성경을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반 대표로 뽑혀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할 정도로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련한 추억이 깃든 고등학교 시절은 오히려 제게는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하고 더불어 주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처하는 일부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의 경우 매일 아침 주의 시간이면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이루는 줄 알라며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저희를 독려하곤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자 담임선생님께서는 돌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학생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이 소망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격려해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려의 모습은 이내 곧 사라지고 담임선생님의 관심은 오직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진학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목표했던 대학교에 소신껏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은 역정을 내시며 당신이 권하는 학교에 가라고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불교대학을 말입니다. 저는 떨어져도 좋으니 후회 없이 도전해보겠다고 끝까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흘렀습니다. 저녁 조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호명하시며 이성유 앞으로 나와!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앞으로 나갔던 저는 돌연히 이쪽 뺨을 강타당했습니다. 저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사실인즉슨 제가 소신껏 지원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때껏 하향 지원을 생각했던 친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께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보기 모델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나머지 학생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뺨까지 때리시며 저를 윽박 지르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돌연 태도를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유인즉슨 그랬습니다. 진학 상담을 위해서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버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여러 상황들에 대해 담임 선생님께로부터 상황을 전해드리는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아들의 소망을 꺾고 싶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몰래 따로 봉투를 준비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때껏 저를 그렇게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시며 그렇게 대했던 담임 선생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라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모르다가 아버지를 다그친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로 압을 다투어 고3 담임 선생님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만 담임을 맡게 되면 그 당시 그렇게 유명했던 소나타 차량으로 차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 고3들에게는 놀이 문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논다는 것은 아주 짧은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떤 한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교실 앞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선생님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곳을 지나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짝이 선생님의 이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 선생님이셨습니다. 어쩌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을 복도 중앙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을 불끈 지시고는 배, 가슴, 얼굴, 머리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던 저와 주변의 학생들은 얼음장처럼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며칠 후에 저는 뉴스에서 또 다른 뜻밖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이사장님께서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을 하려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조금씩 그 내용들이 친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크리스천 학교, 미션 스쿨인 우리 학교의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그로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들었지만 기독교와 예수님께 대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는다고 저는 목사님께 칭찬도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성경 퀴즈도 해서 1등을 하며 예수님께 대해 관심을 기울이던 그런 불쌍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저를 그리스도와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거의 23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져 옴을 느낍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그리스도인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모습을 쉽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유명한 현각 스님이 설법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악을 쓰며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말을 들어보니 오직 믿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님 바로 앞에까지 와서 외치다가 스님을 향해 왜 안 믿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인 기본이 결여된 상태에서 믿음과 구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외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을 넘어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공헌했던 바나바는 인격이 갖춰진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구원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먼저 소리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인격을 가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구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부르짖더라도 우리의 인격이 수반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의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변 세상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뛰어넘어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만큼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사람 주변에 의한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섬기고 있는 30대 청년 한 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본인의 동의하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2006년 가을부터 2008년 봄까지 저는 성동구에 있는 한 여자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그 대학에는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영어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랩실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제 소속은 그 대학 관광과였습니다. 관광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칵테일 제조법, 매너 수업, 항공권 발권, 일본어, 영어까지. 자연스레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가깝게 지냈지만 다른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년 퇴임을 앞두신 여 교수님이 한 분 계셨지요. 영어를 가르치셨던 이분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톤의 목소리에서는 자상함이 느껴졌고 온화한 미소 속에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와 그분의 나이 차는 모름지기 30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수님은 저를 볼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당황하며 저도 더 낮은 자세로 인사를 드렸었지요. 당시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랩실의 문을 잠그고 혼자 밥을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수님께서 수업이 있는 날마다 제게 점심을 같이 하겠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가방 안에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 있었지만 이분의 따뜻한 말과 눈빛 때문에 저는 늘 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늘 교직원 식당에 저를 데려가셔서는 밥을 사주셨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늘 고개를 숙여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묻지도 않으셨고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조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학생들이 무리하게 굴지는 않는지를 걱정하셨고 가끔은 당신이 사시는 동네에 벚꽃 이야기를 하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머님뻘 되시는 교수님이 편할 수만은 없었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학연도 지연도 안면도 없는 분이 이렇게 대해주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그분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힘내라는 말과 함께.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큰 돈을 주시는지 제 짧은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여러 차례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그분은 학교를 마지막으로 나가는 날에 따뜻한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게 그분과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드린 적도 없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면 내가 의지해도 되겠다. 사람이 이 정도일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실까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지금도 서슴지 않고 이분을 꼽습니다.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말하자면 100주년 기념교회 교적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모습이 전무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네들의 눈에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부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내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지역 주민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 불신앙인들조차 그리스도인이나 부를 정도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답게 그리스도를 닮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는 탄력을 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수혜를 입은 사람들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싶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마느냐 여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느냐 아니면 박해를 뛰어넘고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느냐 여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위한 신앙의 틀을 부여잡고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 선을 뛰어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를 세상 속에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부도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외치기 전 인격을 다듬으려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절두산 천주교 부석 한 건물의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대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주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밝은 낯으로 함께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간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함으로 불의 앞에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간 저희는 우리들만의 틀에 갇혀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을 고집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간 저희는 구원의 은혜만 즐길 뿐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가슴이 식어 있던 차가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간 저희는 부족한 인격 속에 믿음과 구원, 사랑을 외침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 냉랭한 가슴, 비인격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용기를 주사 불의에 맞서 침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들만의 신앙에 갇혀 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 마음을 주사 주님 닮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녹아지게 하사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